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 옌스 스톨덴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오늘 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서양 영내 안보와 민주적 가치 수호에 대한 나토의 지난 70년 동안의 성공을 바탕으로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스톨덴베르크 사무총장은 또 기후변화와 사이버 공격 등을 포함한 전략적 경쟁과 초국가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나토 2030 이니셔티브의 중요성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스톨덴베르크 총장은 회동 뒤 기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과 러시아와 중국, 글로벌 테러리즘, 사이버 위협 등 폭넓은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톨덴베르크 총장은 이어 중국은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다며 홍콩과 신장,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이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는 11일에서 13일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는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을 결집하는 것이라고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해외 순방을 통해 외교정책의 근본 취지를 진전시킬 것이라며 이는 우리 시대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을 결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 이번 정상회의에서 각국 지도자들과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을 종식시킬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 더 구체적인 약속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개발 노상국의 기관시설 건설을 돕기 위한 재정지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할 새 계획은 높은 기준에 환경 친화적이며 투명하고 규칙에 기반한 것으로 중국이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안이라고 설리번 보좌관은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가 정부 강요 등 캐나다의 고위급 인사 9명에 대해 러시아 입국을 무기한 금지했습니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마리아 자카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어제 캐나다의 데이비드 라메티 법무장관과 도미닉 르블랑 국무조정장관, 브렌다 루키 연방경찰청장 등 9명에 대한 입국금지 제재를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카로바 대변인은 이들이 반러시아 정책에 관련됐기 때문이라며 캐나다 정부가 지난 3월 24일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와 관련해 불법적인 제재를 부과한 데 대한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캐나다 외교부는 나발리 독살 시도 관련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 관리 9명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캐나다 외교당국은 러시아의 이번 제재 조치에 대해 캐나다 인사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는 근거가 없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어제 중남미국과 과테말라를 방문해 불법적인 미국행을 중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과테말라에서 알레한드로 지아마테이 대통령과 만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목표는 과테말라 국민들이 국내에서 희망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향해 위험한 여정에 나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고 싶다며 오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 미국은 계속해서 법을 집행하고 국경을 지킬 것이라며 국경으로 오면 다시 돌려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입국을 위해 올해 멕시코 국경을 넘은 불법 이민자가 1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어제 미 세관 국경보호국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불법 이민자가 90만 명에 달했다며 아직 2021 회계연도가 4개월 남았지만 지난 2006년 이후 수치를 넘어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수사당국이 지난달 랜섬웨어 공격을 당한 수류관 업체가 해커 집단에 제공한 자금 가운데 절반 이상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 등은 어제 미 법무부가 미국 최대 송유관 업체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랜섬웨어 공격을 벌인 해커 집단 다크사이드에 건넨 자금 가운데 230만 달러에 달하는 63.7비트코인을 되찾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지난달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뒤 송유관 시스템 정상 가동을 위해 다크사이드에 44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제공했습니다. 리사 모나코 법무부 부장관은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의 대가로 치러야 할 대가가 커지도록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8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인권 특사를 임명할 것이라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임명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국 전쟁 중 북한에 포로로 끌려간 한국군의 가족이 워싱턴을 방문해 이들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백악관은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기간 중 미한일 3자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함경도 북부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6도에서 18도, 최고는 22도에서 3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인권특사를 임명할 것이라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확인했습니다. 다만 인사검증 과정이 복잡해 구체적인 임명 시기를 제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7일 외교정책 전략과 2022 회계연도 예산을 주제로 열린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 인권특사를 반드시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determined to do that. I think as you know, the vetting process has become ever more complicated, ever more time-consuming, ever more laborious. We want to make sure that.
블링컨 장관은 북한 인권 특사를 임명할 것이라며, 다만 미국 연방 정부의 인사 검증 과정이 더 복잡해졌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수고스러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 인권 특사를 임명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며 임명 시기를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게 되면 관련 내용을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한국계 영김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블링컨 장관이 앞서 외교위 청문회에서 북한 인권 특사 임명을 약속했었다며 구체적인 임명 일정을 물었습니다.
So let me now move on to an issue from your last visit to this committee where you assured me that President Biden was interested in appointing.
영김 의원은 블링컨 장관에게 3개월 전 청문회 때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인권 특사 임명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는데 바이든 정부는 아직 북한 인권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며 북한 인권법이 요구하고 있는 북한 인권 특사 임명 시간표를 이제는 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당시 북한 인권 특사 임명이 한국과의 대북 협력과 북한 인권 증진, 미북 이산가족 상봉의 핵심적이라는 영김 의원의 지적에 강력히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2017년 로버트 킹 특사가 물러난 이후 4년간 공석인 상태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하원 세출위원회 국무소위원회 청문회에서도 북한 인권특사를 임명할 것임을 확인하며 다만 검증 과정으로 인해 원하는 것보다 임명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미국 내 한인들과 북한 내 가족들의 상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는 그레이스 맹 의원의 질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This is just heart-wrenching, knowing that people have been not only separated but don't even know the fate of their loved ones. So what I can pledge to you is that we will absolutely work on this.
블링컨 장관은 이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졌을 뿐 아니라 그들의 운명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라며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외교는 결국 실제 사람들의 문제라며 자신은 한인 이산가족 문제를 매우 민감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블링컨 장관은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북한이 어떻게 호응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도 협력할 것이며 가족과 헤어진 한국계 미국인들의 이익이 미국 정부의 노력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역동적인 지역이며 미중 경쟁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It's on the front lines of the strategic competition that we have with China. By the way, China invests about 50% of its global assistance.
블링컨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국이 중국과 펼치는 전략적 경쟁의 최전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이 국제사회에 대한 지원의 50%, 경제 외교의 50%를 인도태평양 지역에 할애하고 있다며 이 지역은 중국에도 분명 중요한 지역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특히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해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정상회의를 쿼드 국가들과 열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여러 분야에서 함께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블링컨 장관은 국제개발금융공사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사업에 투자하고 민간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무부는 인도태평양 지역 활동을 위해 상당한 예산을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전쟁 중 북한의 포로로 끌려간 한국군의 가족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한국군 포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를 찾아 한국군 포로 문제를 알릴 예정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6.25 전쟁의 한국군 포로 손동식 씨의 딸이자 6.25 국군 포로 가족회의 대표인 손명아 씨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 내 한국군 포로들의 상황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20대의 국가의 부름을 받고 청자권 나라를 지키겠다고 나갔다가 평생 북한에서 탄광, 광산, 이모 이런 부분에서 노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손 씨는 4일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대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한국군 포로들은 북한에서 평생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그 노예 같은 삶을 침묵으로 지켜야만이 살 수 있었습니다. 왜? 북한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눈을 감고 잠을 자고 나면 국군 포로들을 다 잡아서 정치범 수용소에 갔기 때문에 남은 국군 포로들은 그 자기 생계를 위해서라도 자기 삶을 위해서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말을 할 수 있어도 말을 할 수 없는 어머니 같은 시세로 국군 포로들은 다 살았던 것입니다.
이어 한국군 포로들이 북한에서 직면했던 처참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탄광 광산에서 어떠한 사고가 나면 100% 국군 포로들인데가 혐의를 씌워가지고 국군 포로들을 잡아 가두고 총살하고 이렇게 정말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취약한 그런 환경 속에서 북한은 국군 포로들을 순 노예로 잡아 가둬가지고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기 불과 석 달 전 육군 구사단 소속의 2등 중사로서 북한군대 포로로 끌려간 손동식 씨는 51살이던 1984년 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손명아 씨는 이 같은 고통이 한국군 포로 본인에게만 그치지 않았다며 그 가족들도 연좌제를 통해 차별과 처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국군 포로군, 제가 국군 포로군. 제가 결혼을 잘못해서 만약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도 우리 자식도 국군 포로였습니다.
한국군 포로의 가족들도 가장 낮은 성분으로 분류돼 자녀들은 고등교육 기회를 박탈당하고 아버지와 같이 최악의 조건의 일을 맡아서 해야 했다고 손 씨는 말했습니다. 지난 2005년 탈북한 손명아 씨는 8년에 걸친 노력 끝에 북한 땅에 묻힌 아버지의 유골을 한국으로 가져오게 된 경위도 설명했습니다.
눈을 감을 때 내 묘래도 팔아서 고향에 묻어달라는 국군 포로들이 한결같이 그 자기가 지켜낸 조국, 자기 그 조국을 위해서 총잡고 나갔던 그 고국이 그리워서 눈을 감을 때마다 자녀들인데다가 다 내 고향에다 꼭 묻어달라고 해서 저는 아버지 유언을 받들고 아버지께서 저한테다가 내 묘래도 파서 고국에다 묻어달라고 저한테다가 그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제가 2013년도에 결과적으로는 아버지 유해를 북한에서 묘를 파서 대한민국에 모셔왔습니다.
손동식 씨의 유해는 한국에 온 지 21개월 만인 지난 2015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손 씨는 하지만 한국에 아버지 유해가 왔다는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된 이후 북한에서 오빠와 여동생, 조카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고 말했습니다.
유해하고 산 사람을 결과적으로 바꾼 거나 같지요.
현재까지 화장하거나 온전한 유골로 북한에서 한국에 돌아온 한국군 포로는 모두 7명입니다.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최종 보고서에서 한국전쟁 정전 당시 8만 2천 명의 국군 포로가 실종됐으며 이 가운데 5만에서 7만 명 정도가 포로로 억류된 채 한국에 복귀하지 못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 정권이 정전 협정 체결 뒤 국군 포로들로 구성된 비자발적 건설 여단을 만들어 강제로 북한 체북단의 탄광과 공장, 농촌으로 보내 강제 노역을 시켰고 이후 외진 강산으로 보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 가운데 지난 1994년 조창호 중위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모두 80명의 국군 포로가 자력으로 탈북해 한국에 귀환했다고 국방백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한국군 포로인 마영희 씨는 남편 대신 증언에 나서 북한에 살아 남아있는 국군 포로가 자력으로 탈북하기는 어려운 나이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지금 80, 지금 9세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으로 올 수가 없는 그런 연세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북한인권 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마영애 씨는 북한에 남아있는 한국군 포로들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손명아 씨와 마영애 씨는 워싱턴 일정을 마치고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를 찾아 한국군 포로 문제를 알릴 예정입니다. 우선 한국전쟁에 참여한 16개 유엔 회원국 대표부를 찾아 한국군 포로의 상황에 대해 알릴 계획입니다. 특히 손명아 씨가 최근 출간한 침묵의 43호라는 책을 영어로 번역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43호는 정전협정 이후 북한 정권이 한국군 포로에게 신분증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문서의 번호로 그에 따라 국군 포로들은 43호라는 번호로 불리게 됐다고 손명아 씨는 설명했습니다. 손명아 씨와 마영애 씨는 또 유엔 내 북한 대표부도 찾아 한국군 포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 정권에도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손명아 씨를 비롯해 한국군 포로 가족들은 북한 내 한국군 포로의 생사 확인과 송환 등을 북한 정부에 요청하도록 촉구하는 진정서를 유엔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진정서는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노예 문제 특별 보고관과 고문 문제 특별 보고관, 강제 실종 실무 그룹 등에 제출됐습니다. 한국군 포로 가족들은 진정서에서 북한이 포로와 전시 납북자의 생사 여부를 밝히고 한국의 가족들과 연락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한국에 무사히 돌려보내도록 촉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기간 중 미한일 3자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존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어제, 즉 7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영국 등 유럽 지역 순방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과 일본, 한국 간 3자 일정은 현재 없다면서, 하지만 10 내지 12명의 정상이 한 곳에 모이는 작은 공간에서 사실상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기간 다양한 양자 회동을 개최할 계획이라며 추후 일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G7 회원국은 아니지만 주최국인 영국의 초청으로 이번 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0일에서 13일 영국 코널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이어 14,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와 미국 EU 정상회의,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미 러시아 정상회담 등을 위해 10일 출국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지난 1월 취임한 이후 처음입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활동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심각한 우려 사안이라고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특히 평양 인근의 강선 지역에서는 플루토늄 재처리에 필요한 시간만큼의 활동이 지속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7일 IAEA 정기이사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핵 활동이 여전히 심각한 우려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TPR case nuclear activities, of course, remain a cause for serious concern. The continuation of this is a clear violation of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안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매우 유감이라는 겁니다. 특히 핵 관련 활동 징후가 계속되는 곳으로 평양 인근의 강선을 지목했습니다.
There are, however, ongoing indications of activity at the Kangson location. The steam plant that serves the radiochemical laboratory has continued to operate.
지난 3월 보고 이후 방사 화학 실험실에 증기를 공급하는 증기 발전소가 계속 가동되고 있으며 이 활동의 지속 기간은 방사 화학 실험실에서 플루토늄 재처리에 필요한 시간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처리 작업이 진행 중인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그로시 사무총장은 설명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영변의 원심불리계 농축시설에서 농축우라늄을 생산하거나 5메가와트 원자로를 가동한 지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선은 IAEA가 북한의 핵활동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주목하는 곳으로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3월에도 이곳에서 핵활동 징후가 포착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강선은 지난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당시에도 언론 등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 제안에 알려지지 않았던 추가 우라늄 농축시설 폐기를 요구했다고 밝혔고 강선이 그중 하나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었습니다. 한편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의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는 한편 핵확산 금지 조약 NPT의 안전조치 이행을 위해 IAEA에 협력하고 IAEA 사찰단의 부재 기간 중 발생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IAEA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확인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핵 감시를 위해 북한에 머물던 IAEA 사찰단은 2009년 4월 북한에서 추방된 후 북한 핵시설에 직접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핵 프로그램 감시를 위해 공개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고해상도 상업위성 이미지 수집과 분석을 확대했다고 IAEA는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인들 사이에서 대외정책에 대한 우선순위가 주로 이용하는 뉴스 매체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적 성향이 같더라도 소비하는 뉴스 매체에 따라 견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최근 발표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층 내에서도 주로 이용하는 뉴스 매체에 따라 대외정책에 대한 우선순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 지지자들 가운데 우익 성향의 독자나 시청자를 가진 뉴스 매체만 소비하는 그룹은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 보호와 불법 이민 축소, 미국의 군사적 우위 유지가 미국 대외 정책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94%, 89%, 85%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공화당 지지층 내 나머지 그룹에서 이 같은 현안들이 대외 정책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83%, 57%, 59%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앞서 발표된 대외정책 우선순위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공화당은 민주당 지지층과 달리 전통적 안보 문제와 이민 제한을 우선순위로 꼽았는데 이런 공화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다는 겁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 2월 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층은 중국과 북한, 이란 문제를 대외정책의 주요 과제로 꼽은 반면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세계 기후변화를 꼽았습니다. 이번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소비하는 뉴스 매체에 따라 대외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견해가 달랐습니다. 좌익 성향의 독자나 시청자를 가진 주요 뉴스 매체만 이용하는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세계 기후변화가 대외정책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84%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 내 나머지 그룹 가운데 세계 기후변화를 최우선시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66%에 그쳤습니다. 이들 그룹에서는 가장 많은 71%가 미국인 일자리 보호를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2월 1일부터 7일까지 미국 성인 남녀 2,5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토대로 분석됐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이번 조사에 포함된 주요 8개의 뉴스 매체 중 폭스뉴스와 이 뉴스 채널의 라디오 대담을 우익 성향의 독자나 시청자를 가진 매체로 분류했습니다. 나머지 ABC, CBS, MBC 방송과 같은 전국 TV 방송과 CNN, MSNBC, NPR 방송,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좌익 성향의 독자나 시청자를 가진 매체로 분류됐습니다. 이번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 대외 정책에서 국제적 협력에 대한 견해도 소비 뉴스 매체에 따라 차이를 보였습니다. 공화당 지지층 가운데 미국이 동맹국의 강한 반대에도 국익을 따라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우익 성향의 독자나 시청자를 가진 뉴스 매체만 소비하는 그룹에서 67%를 기록한 반면 나머지 그룹에선 44%에 그쳤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이 같은 경향에 동의한 비율은 좌익 성향의 독자나 시청자를 가진 뉴스 매체만 소비하는 그룹에서 8%, 나머지 그룹에서 24%로 역시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견해는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층 모두에서 우익 혹은 좌익 성향의 독자나 시청자를 가진 뉴스 매체만 이용하는 그룹의 경우 나머지 그룹보다 덜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한일 갈등이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일본 기업들로 하여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지난 2018년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이 한일 관계, 나아가 미한일 안보 협력 복원을 위한 분위기를 만드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85명이 일본 제철과 닛산화학,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앞서 2018년 10월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선고한 이후 2년 8개월 만에 다시 이를 뒤집은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해 가지는 개인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괴를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판부는 또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 제27조를 거론하며 정부가 일본의 식민 지배가 국내에서 불법이라는 이유로 한일 간 조약인 청구권 협정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한국 정부의 국제법 위반을 주장해온 일본 입장에 손을 들어준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외교가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물은 위안부 판결에 대해 곤혹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밝힌 이후 사법부에 한일 관계를 고려하는 기류가 형성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 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 1월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정부에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3개월 뒤 또 다른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낸 소송에선 일본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상반된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원고 측의 반발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이런 잇단 판결이 과거사 문제 등으로 갈등의 골이 깊을 대로 깊어진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법원의 판결이 기본적으로 국제법 원칙에 따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한일 관계를 직접 고려했다기보다는 국제법적인 일반 원칙을 고려했다 이렇게 보이지만 그 판결 결과로서 한일 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조성되었다고 봅니다.
한일 외교 전문가인 이원덕 국민대 교수도 이번 판결로 한국 정부가 대일 외교를 펴는데 좀 더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그동안 대일 외교의 절대적 원칙으로 삼은 게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이었다면 이번 판결은 기존 판결을 상대화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입니다. 한일 두 나라는 가치동맹을 외교 전면에 내세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 이후 미한일 안보협력 복원을 위해 노력했지만 갈등을 지속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1일에서 13일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미한일 세 나라 정상 간 회동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정식 회담 형식은 아니더라도 세 나라 정상 간 회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신범철 센터장은 앞서 이루어진 미일, 미한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모두 미한일 안보협력이 포함되어 있었다며 미국 측이 이번에 3자회동을 추진할 경우 한국과 일본이 이를 거부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미한일 공조 복원의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제스처 차원에서 세 나라 정상들의 회동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일 양국 정상회동에 대해선 부정적인 전망이 많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대응 문제로 여론이 크게 악화된 데다 오는 9월과 10월 자민당 총재 선거와 총선거를 앞둔 스가 요시히데 총리 측의 거부 반응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원덕 교수입니다.
징용 문제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타협하는 거는 지금 굉장히 여론이 악화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스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와도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양보하거나 타협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한국 정부도 이번 판결로 대일본 정책의 방향을 크게 바꿀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입니다. 신범철 센터장은 당초 북한과의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으려 했던 도쿄올림픽에 대한 북한 측의 불참 통보와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문제가 불거진 탓에 한국 정부도 양자회동에 소극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입장으로서도 지금 북한 문제를 놓고 보거나 또는 독도 표기 문제까지도 발생한 상황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는 없다. 다만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한미 공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미국과 같은 행보를 하는 차원에서 정상회동이라든가 한미일 안보 협력 같은 것은 동의하고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한편 북한은 한일 관계와 미한일 안보 협력 복원에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선전 매체들을 동원해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해 일본을 지속적으로 비난하면서 한일 두 나라의 대북 공조 재개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박원곤 교수입니다.
일본이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그 이전만 하더라도 6자회담 이후에는 이 북한 비핵화 문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문제에 대해서 전혀 발언권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발언들이 계속 나오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불편한 거죠.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진창수 일본연구센터장은 북한에 대응하는 데 한일 갈등은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진 센터장은 한국과 일본 정부는 각각 대화와 압박이라는 서로 다른 접근법을 추구하고 있지만 북핵의 직접 표적이라는 공통된 입장에 놓여 있다며 북한을 대화와 비핵화로 이끌어내기 위해 두 나라가 역할 분담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방부가 최고 전쟁 영웅에게 수여하는 무공훈장 수훈자들을 매주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과의 고지전에서 살신 성인의 귀감을 보여준 인물을 선정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7일 한국전쟁에서 최고 무공훈장인 명예훈장 메달 오브 아너를 수훈한 로돌포 허난데즈 육군 상병을 금주의 인물로 선정해 공적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명예훈장은 의회 이름으로 미국 대통령이 군인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최고 무공훈장으로 국방부는 총 3,508건의 수훈 사례를 선정해 매주 월요일에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미국의 최고 영웅 가운데는 어려운 환경 출신들이 있다며 이민자 출신으로 가족의 생계를 위해 군에 입대한 허난데즈 상병이 대표적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허난데즈 상병은 17살에 미 육군에 입대해 제187공수부대 전투단 2대대 C중대에 배속된 이후 전쟁이 발발한 한국에 파병됐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그가 속했던 소외대는 1951년 5월 31일 강원도 인제군 원풍리 부근에서 고지 사수 임무를 수행하던 중 대규모 적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적군의 집중적인 대포와 박격포, 기관총 사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하고 탄약이 거의 떨어지게 되자 그의 소대는 후퇴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허난데즈 상병은 머리에 포탄 파편을 맞고 출혈이 심각한 상태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격을 했지만 결국 탄알집이 파열돼 총을 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고장난 총기와 부상 때문에 더 이상 살아남기 힘들다고 판단한 허난데즈 상병은 퇴각 대신 참호에서 뛰어나와 여러 발의 수류탄을 던진 뒤 차검한 총을 들고 적군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로써 6명의 적군을 사살했지만 수류탄 파편과 총상, 적군의 총검 일격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국방부는 허난데즈 상병의 용감한 행동 덕분에 적군은 공세를 멈췄고 미군은 고지를 재탈환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허난데즈 상병을 명예훈장 수훈자들의 모임인 메달 오브 아너 소사이티가 공개한 생전 육성 인터뷰에서 당시 전우들은 심각한 부상 상태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전사한 줄 착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번우들이 자신을 시신자료에 담으려는 순간 손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허난대지 상병이 머리에 박힌 파편은 그의 두개골 일부를 절단냈고 신체 오른쪽 부분을 마비시켰습니다. 또 그의 턱은 적의 총검으로 거의 쪼개졌습니다. 허난대지 상병은 다시 걷고 말하기 위해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고 오른손을 평생 사용하지 못해 왼손잡이로 바꿔야 했습니다. 그는 회복 중이던 1952년 4월 10일 해리 트루먼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명예 훈장을 받았습니다. 당시 말을 거의 못했고 몸 상태도 좋지 않아 친형의 부축을 받아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제대 이후 수년에 걸친 치료 뒤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미 보훈처 고문으로 일했던 허난데즈 상병은 2013년 12월 21일 82세 나이로 타계해 노스캐롤라이나주 샌드힐즈 주립 유공장 묘지에 묻혔습니다. 허난데즈 상병이 속했던 제187공수단은 한국전 당시 미 제8군 주력부대 작전을 어부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특히 그가 부상을 입은 420고지전은 미 제10군단이 수립한 재반격 작전 계획에 따라 인제 원통리에 진출해 중공군의 후방을 차단하고 적의 공세를 저지하는 것이 임무였습니다. 한국 육군본부 군사연구실이 지난 2006년 발간한 전사 연구 자료는 허난대지 상병의 전공을 소개하면서 아군 주력부대의 전진을 수월하게 한 대표적인 어무작전으로 평가했습니다. 자료는 또 허난대지 상병이 받은 명예훈장은 한국전 참전과 관련해 수여된 두 번째 훈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미국의 명예훈장은 혁혁한 전공을 기리는 수훈 십자상과는 달리 전투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직무 범위를 넘는 혁혁한 용맹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충족 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지금까지 수여된 명예훈장 3,508건 가운데 예비역 생존자에게 수여된 사례는 지난달 미한정상회담 직전 수상한 랠프 퍼킷 주니어 예비역 대령을 포함해 67건에 불과합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민주화 운동가들이 자국의 미래를 남북한 상황과 비교하며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투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투쟁에 승리하면 한국처럼 번영하는 나라가 되지만 실패하면 만성적 빈곤과 인권 탄압에 시달리는 북한 같은 나라가 된다는 것인데 남북한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랑스 AFP 통신은 지난 4일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에 맞서 투쟁하다 살해되는 시인들이 늘고 있다며 최근 군경에 끌려간 뒤 숨진 캐티 시인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독재자들은 머리를 겨누지만 혁명은 심장에 있다는 걸 모른다는 내용의 시로 잘 알려진 캐티 시인이 체포 전 시민들에게 우리가 패배하면 북한, 승리하면 한국이 될 것이란 글을 올리며 군부 독재에 맞서 강력히 투쟁할 것을 호소했다는 겁니다. 미얀마 시민들과 민주화 운동가들 사이에서 이렇게 남북한과 미얀마의 미래를 비교하며 군부 쿠데타와 유혈 진압에 저항할 것을 독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은 인권운동가인 마옹자니 씨가 트위터에 우리가 민주화 투쟁에 성공하면 한국이 될 수 있고 실패하면 또 다른 북한이 될 것이라며 저항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이후 미얀마인들은 북한 같은 나라가 절대 될 수 없다. 북한 같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미얀마의 북한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글을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VOA 버마어 서비스는 7일 미얀마 국민들이 현 상황을 남북한과 자주 비교하고 있다면서 가장 최근인 지난 4일 미얀마 군부가 외국산 치약과 비누 등의 수입을 일시 금지하자 페이스북 등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엔 북한에 친애하는 김정은이냐는 비판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본부를 둔 버마계 미국인 민주주의 동맹의 우연탄 의장은 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얀마의 미래가 남북 간의 현실처럼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에 미얀마인들이 남북한을 자주 인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at is a too perfect example for, you know, our possible outcome.
남북한의 현 상황은 미얀마에 가능한 두 가지 완벽한 사례로 군부 독재에 맞선 투쟁에서 패배하면 북한 같은 가난한 전체주의 국가가 될 것이며 거기엔 희망도 미래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란 겁니다. 우현탄 의장은 한국인들이 과거 군사 정권에 맞서 민주화 투쟁에 나섰던 상황이 지금의 미얀마와 비슷하다며 미얀마인들이 바라는 것은 한국인들처럼 투쟁에서 승리해 한국처럼 번영하는 나라로 발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남북한의 상황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한국전쟁 70주년 연설에서 남북 간 체제 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고 표현할 정도로 삶의 질을 비교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한국통계청에 따르면 북한의 명목 국내 총생산 GDP는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의 54분의 1 수준, 1인당 국민총소득 GNI는 27분의 1, 해외무역은 32억 달러로 1조 456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의 0.3%에 불과합니다. 또 남북한의 발전 전력량은 23배의 격차, 해외여행의 경우 연인원으로 한국인 2,800만 명이 2019년 한 해 동안 해외로 출국한 반면 북한은 극소수 엘리트 외에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주민이 거의 없을 정도로 폐쇄된 사회에 살고 있다고 유엔과 민간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지수를 측정하는 세계 주요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최상위권이지만 북한은 매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권조사 기록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이용환 대표는 7일 VOA에 미얀마인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남북한과 비교하는 건 절박함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 상황이 사람들에게 더 절박하게 와닿는 거는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은 북한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더 진전을 하게 되고 이걸 이겨내면은 한국으로 갈 것이다. 독재를 이겨내면은 이 한국처럼 더 풍요롭고 또 이제 더 자유로운 사회가 될 수 있고 그것을 이제 이 그 총칼에 눌려서 포기해버리고 말게 되면은 북한같이 완전히 어둠 속의 사회로 빠져들게 된다라는 그런 인식은 전 세계에서 다 갖고 있지만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더 분명히 알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달 한국의 광주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한국 매체 기고에서 광주 정신이 미얀마와 북한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촉구했던 이 대표는 미얀마 등 동남아인들의 지적은 서방 세계의 선입견을 갖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 전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범학의 미국인 민주주의 동맹의 우현탄 의장은 많은 미얀마인들이 과거 북한인들처럼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로봇처럼 복종했기 때문에 독재에 저항하기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자유와 민주주의를 체험하며 과거와 다른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절대 독재 사회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this time people are very different. People are politically enlightened. They have enjoyed the democracy.
미얀마인들은 정치적으로 계몽됐고 민주주의를 향유했으며 세계화와 개방을 잘 누렸기 때문에 미얀마 국민들은 승리 아니면 죽음이란 각오로 투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영환 대표는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가 미얀마인들의 이런 민주화 투쟁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그래야 미얀마인들도 미래 북한의 긍정적 변화에 기여할 선의의 지원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얀마가 독재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바뀌게 되는 게 그럼 그 다음이 저는 북한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미얀마의 국민들은 그 북한의 주민들이 억압과 독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목소리를 분명히 내고 또 이제 북한의 정권에 대한 압력을 높이는 데에 같이 목소리를 내고 이제 힘을 보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얀마의 국민들도 도와야 하고 또 이제 북한에도 이 소식을 계속 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미국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탈북 여성 에블린 정 씨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에블린 씨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장량희 기자입니다.
20대 탈북 여성 유튜버 에블린 정 씨의 유튜브 채널 에블린에 최근 특별한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한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지난 3월 비행기를 타고 가는 여정을 영상 일기 브이로그로 찍어 올린 것인데요. 평소 같았으면 여행객들로 꽉 찼을 텐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탓에 두 다리를 쭉 뻗고 간다는 에블린 씨는 앞뒤로 텅 빈 자리에 여유를 누리는 모습입니다. 14시간 장거리 여행 동안 비행기 안에서 영화도 보고 잠도 자고 지루하긴 하지만 한국 방문을 앞두고 너무 기대된다는 설레는 마음을 적기도 했는데요. 한국은 K-POP과 아이돌이 많은 나라, 또 귀여운 물건들로 가득한 곳이라고 들었다고 소개합니다. 소녀 감성의 에블린 씨. 미국 귀국일이 며칠 남지 않았던 지난달 말 취재진과 연락이 닿았는데요. 최근에 그 한국에서 방송 출연도 하셨는데 본인 소개를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시카고 일리노이 시카고주에서 살고 있는 에블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북한에서 이제 탈북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제 스토리를 한 작년 코로나 시작한 다음부터 제가 스토리를 공유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채널 에블린 정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속눈썹 연장 가게 회사에서 지금 전문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네.
바쁜 일정으로 3개월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에블린 씨. 그리웠던 사람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뒤로하고 귀국하려니 마음이 아쉽고 왠지 분주해져 밤잠을 설쳤습니다.
제가 방금 일어나가지고 죄송해요. 목소리도 다 잠겨있고. 네,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났었는데 피곤해서 다시 잤었거든요. 다시 자니까.
유튜브 방송 1년차 유튜버. 이젠 자타가 공인하는 공인답게 목소리를 가다듬기도 하는데요. 에블린 씨의 한국 방문기를 들어봤습니다.
북녘당에서 한국이란 나라 너무 무섭게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괴뢰도당, 그러고 항상 그렇게 정부에서 괴뢰도당이다, 뭐 타도하라 막 그런 주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이란 이미지는 되게 좀 무섭고 항상 그 군인들의 좀 군인들이 많이 사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오니까 전혀 반대인 거예요. 사람들 모두 스타일리시하고 군인들 지하철에서 잠깐 볼 수 있고 그렇게 많이 볼 수 없었어요.
네. 미국에서 사는 동안 북한에서 주입된 한국에 대한 흑색 선전은 어느 정도 사라졌지만 직접 와보니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특히 20대 여성 뷰티 아티스트 에블린 씨에게는 더욱 매력적인 나라였는데요. 같은 또래의 한국에서 거주하는 탈북 여성 유튜버 채널 놀세 나라에 출연해 함께 북한 음식을 먹으러 가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너무 자본주의다.
아니, 그 에블린이랑 같이 오늘 북한 음식 먹으러 가볼 겁니다. 이러면 이따 봐요.
한 6년 만에 먹어보는 건가?
아니요, 7년 만에 먹어요.
7년 만에 네. 북한 음식을 먹어본
29만여 거군요. 명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이 탈북민 사회에서 꽤 유명한 강나라 씨의 채널에 출연해 다양한 이야기도 나눕니다. 난생 처음인 한국에서 처음 만난 또래의 유튜버 여성과 함께 시간을 보낸 에블린 씨.
네, 저도 나라 같은 친구, 그 친구는 처음이라서 되게 새로웠어요. 새롭고, 그리고 되게 배울 점이 스타일도 좋고, 좀 돈 쓰는 법을 이제 그 친구한테서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강남에 가서 머리도 받고, 좀 옷도 같이 사입고, 뭐 명품백 이런 것도 어떻게 사는지도 그 친구한테서 배우고, 신발도 명품 신발 브랜드 이런 프라다 막 이런 신발들 그런 것도 이제 배우고, 저는 프라다가 뭔지도 몰랐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제 그 친구 통해서, 아, 프라다가 그런 거구나.
네.
네.
한창 유행에 민감할 수 있는 20대 여성으로부터 오랜만에 또 다른 세상 얘기가 됐습니다. 또 탈북한 이야기도 풀어놓는데요.
머리 감으면 재수 없다. 길 떠날 때,
길 떠날 때 머리 감으면 안 된다. 막 맞아. 이런 게 있어요.
북한은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맞아. 머리를 한 일주일 동안 못 감은 적 있어요.
그렇죠. 뭐 머리 감는 게 중요하진 않아요. 탈북할 때 솔직히 냄새나도 맡을 사람도 없고. 다행히도 막 이렇게 너무 위험하거나 막 북송될 위험에 처하거나 이랬던 적은 없는 거네요.
2014년 탈북한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에블린 정 씨. 미성년자였던 에블린 씨가 미국에 도착한 건 같은 해 12월. 혈혈단신 홀로 떠나온 길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많이 방문하고 또 무역도 크게 하시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미국으로 유학하는 친구들도 많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제 너도 이제 그냥 또 미국 가는 길도 놓아지고 이래서 미국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또 그 당시 철이 없다 보니까 그냥 저희 어머니 얘기를 듣고 바로 이제 미국으로 가는 길로.
북한에서도 중산층으로 어려움 없이 살았던 10대 소녀를 미국으로 보낸 건 어머니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네, 저희 어머니랑 제가 이제 북한 국경에서 중국 국경을 넘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저는 이제 미국에 가는 길이 놓아지고 저희 어머니가 강하게 추천을 하셨어요. 근데 너는 이제 미국에 가면 좀 더 better life, 더 좋은 인생을 살 거다.
중국과 무역 사업을 벌이고 있었던 어머니는 고운 딸이 미국에 잘 도착할 수 있는 길을 이미 준비하고 국경을 함께 넘은 것인데요.
중국에서부터 이제 태국까지 가는 기간이 한 달 됐었거든요. 계속 이동을 했어요. 이제 그 국경을 넘으려고 중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제가 연길에 있었는데 연길에서 저희 어머니랑 일주일 정도 이제 사우나도 가고 일주일 동안 쇼핑도 하고 중국 사람처럼 좀 변경을 하려고 좀 실현되려고 쇼핑도 하고 저희 어머니랑
중국에서 어머니와 헤어진 채로 태국으로 간 에블린 씨.
저는 거기서 10개월 정도 기다렸어요. 저 거기서 이제 인터뷰 4개가 있었는데 미국 그 대사관에서 인터뷰 3개 하고 그리고 한국 국정원에서 인터뷰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총 4개 인터뷰를 마치고
탈북 후 태국 난민수용소에서 미국행을 기다린 지 1년도 채 안 된 2014년 12월 미국 땅을 밟은 겁니다. 에블린 씨가 처음 도착한 곳은 미 중서부 콜로라도주 덴버.
되게 실망했어요. 왜냐면 되게 농촌 중국은 되게 화려하게 아기자기하고 불이 빈카번쩍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미국에 도착하니까 되게 호호벌판 그런 느낌이 받았어요.
덴버요?
네, 덴버. 덴버가 워낙 산도 더 많다 보니까 저는 워낙 북한에서 북한은 거의 산이잖아요. 농촌이잖아요, 솔직히.
10대 소녀였던 에블린 씨에게 덴버 국제공항에서 바라본 도시는 북한이 떠오를 만큼 황량하게 보였던 것인데요. 무엇보다 에블린 씨는 이날 자신을 보살펴줄 중요한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미국 부모님들 딱 만났었는데 미국 아빠 손잡고 그 건넘길을 건넜는데 근데 미국 아빠 손이 너무 큰 거예요. 완전 거인 같은 거예요. 그리고 미국 엄마랑 아빠랑 동생 아부려 키가 진짜 와 너무 컸어요. 저는 아예 그냥 땅꼬마 미국 부모님들은 막 하늘 사는 막 그런 하늘에서 둥둥 떠 있는 사람 같았어요.
소녀 에블린을 처음 맞이한 사람들은 위탁 가정의 미국인 가족이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카고에 거주하는 에블린 정 씨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시사상식, 주간 프로 등으로 꾸며집니다. 오늘 시사상식 ABC에서는 LAIAEA 사찰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간 프로 오늘은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632년 6월 8일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가 사망합니다. 이슬람교는 기독교, 불교, 유대교, 힌두교와 함께 세계 5대 종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회교도라고도 불리는 이슬람교 신자는 전 세계에 16억 명, 세계 인구의 23%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무함마드는 서기 570년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후 산속에 들어가 명상과 단식을 하며 인생의 참뜻을 구하다가 40살에 신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무함마드는 자신을 신의 예언자라 주장하며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알라 신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며 계급 타파를 주장했습니다. 무함마드의 주장은 노예와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큰 지지를 얻게 되며 아라비아 반도 전역을 이슬람화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슬람교가 200여 개의 종파로 갈리게 된 것은 무함마드 사후의 일입니다. 무함마드는 이슬람교를 이끌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고 632년 6월 8일 62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될 것이냐를 놓고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이슬람의 여러 종파 가운데 가장 큰 두 개의 종파는 수니파와 시아파입니다. 수니파는 이슬람교의 지도자는 회중의 뜻을 모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 반면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혈통만이 이슬람교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이슬람 신자들 가운데 85%가 수니파 신자들이고 10%가량은 시아파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1810년 6월 8일 독일의 작곡가 로베르트 슈만이 태어납니다. 어린이 정경, 사육제 등을 작곡한 독일 낭만파의 대표적인 작곡가 슈만은 12살 때부터 작곡을 시작했으며 피아노 독주곡과 가곡 작곡에 특히 뛰어났습니다. 라이프치히 대학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법률을 배우다가 뒤에 프리드리히 비크에게 작곡과 피아노를 배워 피아니스트가 되려 했습니다. 그러나 손가락 부상으로 작곡가의 길을 가게 됩니다. 1840년 스승의 딸인 천재 피아니스트 클라라 비크와 결혼합니다. 결혼 3년 전인 1837년 자신의 스승이자 클라라의 아버지 프리드리히 비크에게 결혼 승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합니다. 클라라의 아버지는 둘의 관계를 극렬하게 반대했는데 클라라는 당시 촉망받는 피아니스트였고 슈만은 작곡의 소질이 있었지만 가난했으며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면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슈만은 그 후 수많은 가곡을 작곡하고 맨델스존의 라이프니츠 음악원에서 강사, 드레스덴 합창단의 지휘자로 활약했습니다. 그러나 정신 이상으로 라인강에 투신 자살을 기도했다가 구조됐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856년 46살에 병원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